마태복음 15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세 번째. 좋은 나라나 왕국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나라는 합당한 백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헌법 안에서 주 예수님은 첫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가를 계시합니다.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아홉 가지 복은 모두 왕국 백성의 본성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는 우리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복의 모든 방면은 우리의 밖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다룹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와 함께 이 구절들은 또한 외적 표현의 어떠함도 다룹니다. 의에 대한 예를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여기에 있는 의가 단지 밖의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적 존재의 흘러넘침, 즉 우리 안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첫 부분은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를 다룹니다. 아홉 가지 중요한 단어들. 이 구절들에 게시된 왕국 백성의 본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홉 가지 중요한 단어들, 즉 아홉 가지 복 하나하나에 관련된 단어들, 영 안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순수함, 화평케 함, 핍박을 받음, 능욕을 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왕국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계시합니다. 그들은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며, 반대에 대하여 온유해야 하며, 자신을 향하여 의롭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모든 일을 향하여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홉 단어들 전부가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함과 애통함. 이 구절들의 순서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왕께서 우리 존재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늘의 왕국의 설립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얼마나 소극적이며 가련한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심지어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즉 우리의 영이 그분께 유용할 때, 우리는 온 땅이 어둡고 부패되었고 죄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이 슬픈 상황을 인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께서는 먼저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 안에서 가난한 문제를 먼저 놓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만이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과 온유.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여 다른 이들의 가련한 상황에 대하여 애통해야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온유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장모가 가련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상태조차 주님의 눈에 매우 적극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관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주님의 왕국을 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상황은 가련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하늘의 왕국과 함께 주 예수를 모시고 있지만 당신의 안에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가장 높은 하늘에 있으나 그녀는 가장 낮은 지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지 모르나 그들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장모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친척들과 동급생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포함하여 오늘날 세상에 통탄할 만한 상태를 보십시오. 상인들은 오직 돈만을 관심하고 학생들은 오직 그들의 교육만을 관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승진과 지위만을 관심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는 참으로 온 상황에 대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자연히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당신의 아내에게 온유하지 않다면 이것은 당신이 천국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이 여전히 당신을 점령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며 그녀에게 온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학생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선생님들과 교부들을 향하여 온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온유할 것인데 이는 그들의 가련한 상황에 대하여 속에서 깊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당신은 온유할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온유에 대하여 좀 더 말하고자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혈과 육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곧 마귀를 대항하여 싸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 곧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하여 밤낮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서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자들과 반대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공중의 정사들과는 싸우지만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이여, 학생들과 싸우기 위하여 캠퍼스에 가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학생들을 패배시키고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캠퍼스에 가지 말고 온유하기 위하여 가십시오. 우리는 심지어 어떤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의 오른뺨을 친다면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왼뺨을 돌려댈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어둠의 세력을 묶으소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온유한 반면 어두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 곧 공중의 악한 권세들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온유할 때 우리는 의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든 이들에게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친족이나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의로워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의로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하다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는 긍휼을 베품. 우리는 의로움 안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대해야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배우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이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느슨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이는 자기가 이미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매일같이 늦잠을 잔다면 그는 늦잠을 자는 사람에게 매우 긍휼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긍휼은 전혀 긍휼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느슨한 어떤 사람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가를 모릅니다. 오직 엄격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만일 당신이 다섯 번째 복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당신은 먼저 네 번째 복에 따라 자신을 향하여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롭고 엄격해야 하며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들의 결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결코 그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롭고 엄격하고 신중하며 진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극도로 의로우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의로우셨지만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는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타락한 죄인들로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는 긍휼을 베풀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의롭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이 문제는 먼저 우리의 밖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자세, 즉 우리의 내적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인도하는 형제로서, 즉 교회의 장로이건 형제의 집에 있는 형제이건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기로 했다 하겠습니다. 그 시간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젊은이들은 집에 돌아올 때 그들의 신발을 아무 곳에나 벗어던집니다. 나는 설교자이며 성경교사인 한 동역자를 알고 있는데 그는 자기 양말을 부주의하게 방 아무데나 벗어던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형제와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나에게 매우 염려스럽게 이 형제의 느슨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수치였던지. 형제들의 집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들도 이렇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들은 접시를 씻는 요구가 별로 기쁘지 않으므로 철저히 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합당하게 접시를 닦지 않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의 집에 인도자라면 시간에 대하여, 심한 말에 대하여, 소음에 대하여, 접시를 씻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는 너무한 것 같지만 당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는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집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 어떤 방면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또한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인도자는 어떤 불성실한 사람에게 그릇 닦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릇 닦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 더 경고를 들으면 당신은 이사 가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령 어떤 형제가 당신이 그에게 여러 번 말한 후에도 철저하게 그릇을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고 가련한 형제라 할지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 반대의 극단에 치우쳐 나는 이 형제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결코 그가 그릇을 닦는 방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릇을 닦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 우리는 단지 그를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 또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그처럼 불성실한 형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로하여금 그릇을 닦는 데 있어서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러나 매번 그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인내해야 하며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풀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엄격히 다루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의롭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당신은 의로울 때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하며 긍휼이 여길 때 매우 긍휼이 여겨야 합니다. 의와 긍휼은 반대되는 두 극이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체험 안에서 만납니다. 당신의 의는 당신의 긍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함과 하나님을 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의 순서에 따르면 마음이 순수한 것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 후에 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체험에 일치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의롭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순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순수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체험은 그렇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의롭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얼마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하며 자신을 위한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과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에게 느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할 때 우리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이들에게 요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오직 당신을 엄격히 처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지난밤에 장거리 전화를 오래 했다는 구실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떤 형제가 새벽 집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가 오지 않았지? 형제 집에서 인도하는 형제로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 그러한 사람의 눈은 멀었고 그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엄격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들이 느슨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다른 이들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엄격해야 하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엄격하기를 실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실행한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당신은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도 마음 상하게 하거나 해치거나 손상시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사람과도 화평케 되기를 좋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치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거짓된 것이요, 위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각형이어야지 정치적으로 둥구스름해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둥글지 않고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사각형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하고 그분을 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싸우고 그들을 헐뜯는 대신에 우리는 항상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사람의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아들들은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평화롭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화평케 한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단지 밖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을 대하여는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는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이들과 평화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화평케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함.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에 계시된 것에 일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 핍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곧 의를 위해서와 그리스도의 연고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한 핍박에 관한 것이고 아홉 번째 복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오늘날 세상의 소극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공격자들과 반대자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의롭고 다른 이들을 대하여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로 화평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회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인하여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정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통이 천국에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인데 이는 왕국이 전적으로 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왕국 안에는 그릇됨이나 불공정함이나 어두움이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의롭고 밝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천국이 우리 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 안에 머물 때 천국은 우리 안에 머뭅니다. 두 경우 모두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받으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천국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의로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로움 안에 남아있으려면 핍박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의를 인하여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당함. 온 세상이 그것이 정치이건 종교이건 교육이건 또는 산업적인 세상이건 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당신은 분명히 능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하여 많은 풍문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교육 분야에서 종사할지 모르나 때때로 당신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함께하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 분야나 상업 분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다른 이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핍박할 것이며 여러분에 관한 거짓과 허위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러한 것을 당해야 합니다. 왕국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홉 가지 복들에는 각기 하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은 천국이며 둘째는 위로, 셋째는 땅, 넷째는 만족, 다섯째는 긍휼, 여섯째는 하나님을 봄, 일곱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여덟째는 천국, 아홉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참된 축복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반대에 대하여 온유하고 자신에 대하여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이들로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결국 왕국 백성들은 바로 왕국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왕국, 즉 오늘날의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왕국의 실제입니다.